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장에는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이렇게 요약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롭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구주,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의 강조점이 히브리서 1장에 아주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또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여진 것인지도 사실 확실히 잘 몰라요. 기록자도 모르고 수신자도 명확하지 않은 거죠. 다만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을 엄청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일종의 제사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방인이 아니고 히브리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아마 사람들에게 보내진 것일 거다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이 당시에 그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쯤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고난과 박해를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더 많이 당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고 이방인들 사이에도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려면 너희들 할례도 받고 이를테면 무슨 정결례도 다 지키고 뭐 이렇게 유대인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런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과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주장하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바나바를 비롯한 이런 전도자들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의 장로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유대인처럼 되어야 돼. 이 유대인처럼 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를테면 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이 되는 것에 대한 큰 유혹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로마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유대교는 익숙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었어요. 워낙 유대인들이 독특했기 때문에 당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은 본래 그래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이를테면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도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뭐 유대인들은 자기네 독특한 전통을 지켜도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유대교는 상당한 정도로 공인된 종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일가가요, 로마 황제한테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로마 황제를 위한 항구도 짓고, 그게 이제 요즘도 남아있는 가이사랴 같은 유적이고, 뭐 무슨 가이사랴 빌립보 뭐 이런 도시도 짓고, 뭐 여하튼 로마 황제를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티베리아스는 요즘도 남아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로마 황제에게 헌정된,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뭐 이런 거여가지고요, 헤롯이 로마 황제를 등에 업고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상당한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은 공인된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상당한 정도로 양해를 해주는 것이었던 데 반해서 이게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은 공인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막 로마 총독 앞으로 끌고 가는 장면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몇 군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아주 좀 위험한 삶을 사는 것인데 반해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초대교회 안에서 너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꾸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문화 속에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냐 하는 것을 내내 강조하려고 해요. 우리 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유혹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조금 타협하면 그래서 조금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좀 더 이를테면 히브리서 1장이 말하는 거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 유일한 계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요즘 같으면 뭐 예수님 아니고도 뭐 다른 종교도 상당한 정도로 가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좀 교양도 있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열린 사람처럼 보이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닐지어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치러야 될 대가가 많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는 것은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히브리서가 아주 압축적인 단어들이 많고 또 이게 좀 맥락이 선명하지 않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이게 레위기를 좀 늘 염두에 두고 읽으면 히브리서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레위기가요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켜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구약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히브리서의 의미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요 압축적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만 하더라도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8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8가지 한번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8가지라 그랬죠. 뭐 어떤 분은 9가지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크게 말하면 8가지예요. 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들.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두 번째 상속자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자시라는 거죠. 자, 3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전부 여덟 가지인 거예요. 여덟 가지.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는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는 다 세습되는 신분이 중요했어요.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동등한 지위, 동등한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때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난번에 우리 묵상했던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그거 강조하다가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냐,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냐,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죽임 당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건 하셨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은 지난번 우리 골로새서 묵상할 때도 골로새서 1장에서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뭐 이러면서 골로새서 1장도 예수님을 창조자로 소개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본 적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신데 그 중에 성자 예수님도 창조자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본문이 약간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만유의 상속자신데 그 뒤에 보시면 3절 중간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말씀도 있어요.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상속하신다. 이거는 뭐 세상을 심판하신 뒤에 그 전리품을 넣는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만물을 완성하실 분이 아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유지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한 것을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성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 와서는 이위일체가 되고 성부와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삼위일체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경륜 가운데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중요한 거는 광채고 형상이에요. 빛인데요. 이게 확 비춰지는 빛이고 형상인데 드러난 형상이라는 거죠. 그거를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는 일을 하셨다.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여섯 가지 고백,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부터 시작해서 지으시고 붙드시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고백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승리하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와 같은 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요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마치 예수님을 천사 같은 분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4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어. 핵심은 천사는 섬기는 종이지 찬송을 받는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부터 14절이 말하는 거는 천사는 아무리 대단한 천사여도, 이거는 이를테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는 거죠. 천사는 영광과 찬송을 받을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거는 오직 아들에게만 돌려지는 영광,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등상 삼으시고 온 세상을 딛고 일어서서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천사와는 완전히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부리는 종이에요. 일꾼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6절 7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그러니까 결국 왕노릇 하시는 분은 아들이고 천사는 그야말로 사육자고 천사는 종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천사와 아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한 분처럼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큰 오해요 왜곡인 거예요. 천사와 예수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 종과 주인의 아들의 차이와 같은. 그래서 근데 우리 시대에도요 천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천사에 대한 별 관심 없는데요. 뭐 무슨 특별히 미국 사회 요즘 미국 교회 안에 천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요. 천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어느 시대나 참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천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강조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분이신 줄 알아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